감옥의 죄수들, 범죄자들이죠. 그 죄수들의 96.3%, 뭐 거의 100%에 해당하는데, 96.3%가 어릴 적에 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곧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던 사람이 96.3%였다. 미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겠죠. 자, 이 세상은 이립대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참 악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름 없는 자들은 이립대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 심성이. 그래서 이 이립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지혜의 원의 뜻은 사려 깊은 것. 사려 깊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신중함이 있는 것. 매사에 덜렁거리지 않고 신중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분별력이라 그랬습니다. 분별력. 분별을 잘해야 된다. 보통 분별력이 없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분별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의 뜻은 사려 깊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참 깊죠.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리가 깊다는 거죠. 배려하는 이런 생각들이 깊고 신중하고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잠언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 그 지혜의 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지혜자에 대해서 오전에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바로 임금이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웠죠, 요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지혜의 영이 충만이면서 여호수아도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혜자 솔로몬.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 동방의 동쪽 이 아시아 쪽을 말하는데 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한 삶, 이리 때가 될 걸는 세상 가운데서 약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지혜를 얻어야 되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그냥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좀 더 이제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라 그래요.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신데 그 지혜의 신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괭이함이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괭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을 괭이함에 제일 1차적인 그 길은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괴뇌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킴으로써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교를 괴뇌하니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이 곧 지혜죠. 지혜를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괭이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네. 다른 돈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 해서 지혜롭게 살면 이 다른 거 다 주십니다. 다른 것은 다 지혜에서 다 딸려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산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 왕이니까 대단한 번제를 드렸죠. 번제라는 것은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나 1년 된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세 가지 동물 중에 하나를 택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별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극빈자는 집에 비둘기도 키울 돈도 없고 양이나 염소도 없고 송아지도 더도 없는 자는 들판에 가서 들에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왕이 1000명을 때렸다면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들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가장 비싼 1년 된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들었겠죠. 자, 1년 된 수송아지를 1000번을 들었다. 1000분의 1000번이지.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몇 마리가 희생됐습니까? 100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루에 한 번 들어도 천일을 드려야 돼요. 네, 천일을 드려야 되고, 하루에 두 번 들으면 네, 500일, 하루에 세 번 들으면 333일, 네, 이 정도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거대한 번제입니다. 거대한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이런 번제를 거대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부원에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제 다 드리고 난 다음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해라. 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를 달라는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지혜가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판단을 설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상당히 거시기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을 안 받았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혜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잘 듣는 사람은 곧 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은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미련한 자는 맑게 문화를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미련한 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정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곧 지혜죠. 지혜. 지혜의 원래 뜻이 분별력이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곧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말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게 된다.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네. 네. 뭐 돈을 구하고 뭐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뭐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뭐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설교를 잘 듣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게 곧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시작한 분이 유태인 박사라는 분이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을 유태영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유태영 박사님은 세마을 내에 익힌 사람인데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세마을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죠. 이 사람은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해가지고 요즘은 뭐 구두 닦이가 없는데요. 어디 구두 닦이 요즘 있어요? 구두 닦이 없죠. 예, 이 60년 70년 구두 닦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 하나 메고 구닥 구닥 구두자는 빼버리고 구닥. 저 남포동 거리에 가면요 구두 닦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구두 싹 닦아주고. 예. 특별히 그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닦는데 구두를 닦으면서 야간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농업, 낙농업, 농업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의 꿈이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 우리 한국을 이 농업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너무너무 솟아났어요. 너무너무 솟아나서 그래서 최고 이 나라 이 세계에서 농업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 덴마크인데 그게 덴마크로 유학을 갈 것을 꿈을 꿨습니다. 내가 덴마크로 유학 가야 되겠다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 하나님 지혜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그 농업을 아주 선진화된 농업을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때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쿠시인데 그 국왕 앞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덴마크 국왕이 이 유태영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국가 왕의 이름으로. 그래서 초청받아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덴마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가니까 덴마크 나라 알 수 없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학교 입학이 안 됩니다. 덴마크 말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언어를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덴마크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딱 넣어줍니다. 기도했던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를 주느냐? 네가 지금부터 덴마크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상용어구, 상용하는 말, 안녕하십니까?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개를 써라. 200개를 찾아 써라. 그리고 그 200개만 외워라. 무조건 200개 문장을 그냥 외워라. 외워라 해서 그런 그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 하루에 10문장씩 외우죠. 여문장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이것만 외웁니다. 계속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분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장을 하루에 10문장씩 계속 외우고 완전히 외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200문장을 3개월 만에 끝을 냅니다. 이것을 외우고 나니까 어느가 되더래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덴마크에 선진화된 농촌운동을 공부하게 됩니다. 유태영 박사가 됩니다. 또 그 후에 이제 여기에서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농업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됐거든요. 그 중동지역에 가면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포도나 이런 그 과일들을 파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맛이 과일 맛이 아예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말귀를 알아들 거예요. 아예 이 사과가 한국 사과와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사과 맛이 차원이 달라요. 아 차원이 달라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 이 여기에서 순진화된 매력을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할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농촌 운동인 키우츠 운동을 배우려고 히브리 대학에 또 입학을 합니다. 히브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200문장을 다시 딱 선별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상용 어국 200문장을 똑같이 또 덴마크를 하듯이 똑같이 외웁니다. 200문장을 계속 외우는데 이것도 이제 통달하게 됩니다. 200문장을 외우고 나면 다른 것들은 스스로 저절로 따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우츠 운동을 공부해서 4년 만에 석사 박사 과정을 고등시생으로 졸업합니다. 유태영 박사님.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히브리 벤쿠리온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멘. 네. 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새벽길에 나와서 부지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러면 네가 지혜가 있어야 공부 잘하지 무슨 공부가 그 잘하면 되냐. 하나님은 그럴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심플슨. 그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직업은 빵 굽는 사람, 빵 구워 파는 사람. 그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사람이 14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뭐 한 15살, 16살 되겠죠. 에딘버러 의과 대학에 들어가는데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는데 의사가 된 그의 관심사는 뭐냐? 그때까지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생배를 자르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절을 하죠.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통을 덜게 해주고 아파하는 몸부림을 없애주고 그런 가운데 수술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완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답을 반드시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 뭔가면 바로 창세기 2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 잠을 재워놓고 고통 없이 하나님이 대수술을 한 거죠. 찢어가지고 갈비 쪽을 찢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갈비뼈에 금만 가도 사람이 그야말로 좀 사투리 말하면 아니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아파가지고 이 갈비뼈는 특별히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때린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남자를 눕혀놓고 잠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환자를 잠을 재워야 되겠구나. 잠자는 중에 수술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잠자게 하는 것은 마취제다. 그래서 마취제를 만들어 내는데 그 마취제가 뭡니까? 클로로포름이잖아요. 클로로포름. 1847년 11회 고로포름 마취제를 발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마취제가 나오게 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150년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1853년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에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아주 무통으로 자녀를 낳은 사건이 있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를. 그때부터 수술할 때마다 이 마취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마취제가 발견됐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를 얻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라고 하나님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든 거예요. 환자를 잠들게 되었구나. 네, 그게 마취제죠. 자, 우리 교회가 2010년도 이 땅을 골랐죠. 사게 되고. 근데 이거 땅을 그 계약하기 직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 중에 이 종교부지를 LH에서 분양을 받은 분양권을 가진 목사님이 당시 여기에 전반에 있었던, 전반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 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LH 소유권이 있는데 지금 분양을 받은 사람은 이 전반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소유권은 LH고 분양받은 사람은 이 목사님 교회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을, 이 땅의 교회를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 끝에 이 종교부지가 남아있던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계약금 매덕 또 중도금 가고 약 9억 몇천만 원이 잔금은 남아있었어요. 이건 은행 대출로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 대출이 제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출을 못 받잖아요. 소유권을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땅을 그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내 당신 이름을 낼 거냐. 내 이름으로 내야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시켜다오. 안 시키는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버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소유권 이전 안 해줘요. 보통 땅을 매매하면 소유권, 중도금까지 받으면 소유권 이전해줘서 그 땅으로 담보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소유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낼 수 없는 거, 나머지 돈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은행에서 이제 이 땅을 담보 잡혀서 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칠 끓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스 매복 작전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사람을 은행으로 유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아이스 매복 작전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돈 줄 테니까 은행으로 온나. 은행으로 온나. 그 은행 갔잖아요. 돈 받기 위해서 은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장도, 그 은행장도 이 사항을 설명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라. 아니,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은행장 내가 보증을 쓰겠다. 소유권 이전되는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때는 소유권이 제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 이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나한테 이전 안 주는 거예요. 이전 해준 것 동시에 돈이 바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전되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은행에서 또 원리에서 그거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 제 이름으로 되는 기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뭐 법무가 다 불러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하려고 다 말을 했거든요. 그 몇 시간 동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안 된다라. 제 이름으로 이거를 내버리면은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그 사람이 뭐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차지 안 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고맙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장이 그, 제 소유로 되는 그 몇 시간 동안 보증을 썼어요.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다 해서 소유권이 제 앞으로 오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잔금을 지불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땅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감사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와, 공짜로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요. 예. 저는 이 땅을 우리 교회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요. 피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한 거요. 그때 머무르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목사를 그 은행으로 오게 해라. 은행으로. 그 목사 교회 교회는 없으니까 은행으로 오게 해라. 그 은행 그 가서 거기서 접속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 이제 나오고 그 자리에서 돈 넘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어렵죠. 보통 그래 안 해요. 며칠간에 소유권 줘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이제 받아가죠. 그게 보통 부동산 그 거래의 그 통상적인 그 거래거든요. 그런데 있는데 어떻게 참 깐깐했는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때 진 빚을 이제 한 2, 3년 전에 다 이제 청산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경험도 기도하니까 되는 지혜를 주시더라. 되는 일이 성사되는 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들 어디 막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꼬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요. 말을 안 해도 이거는 문제지만 말을 함부로 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되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말을 지혜롭게 해라. 아멘. 네. 네. 그 성령은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행성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하되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지혜롭게. 자, 다음은 2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이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은전단에 금상은 메우다. 와,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니에요? 너무나 복스러운 광경이죠. 은전단은 바짝바짝바짝바짝 은에 빛나는데, 그게 다른 금사과가 메여있다.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복스러운 귀한 광경입니까? 이것을 말에 비유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얼토당도 안 한 말을 삐삐해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인들 그런 사람 많아요. 말을 삐삐삐삐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냥 합당한 말은 아로시긴 은쟁반의 검사거다. 아멘.
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전신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참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참 말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위의 금사와 같이 우리 인생을 고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말을 연습을 하세요. 연습. 말을 좀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잠언 12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네. 함부로 말하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예. 네. 차라리 칼에 찌르는 것 같이 말에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예. 네. 아주, 진정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지혜로운 자, 정말 약약 같은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약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말 좀 잘하세요. 말을 지혜롭게 하시라고 말을. 말, 참, 청소년 때 이 말 습관이 들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 없는 사람들 말이요. 거의 그냥 99%가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이 아이들이요. 말 안 들어가면, 이게 쌍시없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정말 상스러운 놈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말까지 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욕해서부터 잠잘 때까지 욕하는데 잠꼬대까지 욕을 해. 세상 24시간 욕하고 살아. 군에 갔는데요. 우와 선배가요. 난 뜻도 보지 못한 욕을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목사한테 제가 신학교 다니다 갔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되니 소화가 안 되고요. 이 선배, 이 병장이 내 갈 때 200명 달고 갔는데, 이 병장이요. 조금만 참자. 저거 조금 있으면 나간다. 얼마나 욕을 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냥.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잠꼬대 할 때도요, 이분이 잘 때 내가 불침 없을 때 있거든요. 잠꼬대를 하는데 욕을 해.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놀라서 보면, 잠들어 있어. 깨끗이 보면 큰일 나겠지. 깨끗이 탈나거든. 이 사람이 깨끗이 하면 탈, 눈만 뜨면 달라요. 참.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좀 살아있을 거고, 요걸 얘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잘 안 맞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 또 오래 살더라고. 그래서 주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김주원이었거든. 얼마나 바뀌어봤어.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을 지고 오면 어디 크리스천인 같은데요. 아유, 그렇게 똑할까요? 똑할까요? 다음 1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곧 말의 힘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말 잘못하면 죽고요. 말 잘하면 삽니다. 말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정직한 말이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말해버리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그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상대에게 큰 상처와 위기에 몰리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을 사려깊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며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많이 여러분들의 개념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건 말을 잘 안 한다, 이걸 다물고 침묵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수없이 하는데, 이게 말이 참 독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을 써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습이 보면요. 저도 여러분들의 수준일 때 좋아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양쓰라 그러잖아요. 좋은 책을 양쓰라 그러거든요. 아주 영양가 있는 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말을 참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책방에 책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가서 좀 만 원이면 100권 만 원이면 태양 거 삽니다. 좋은 책도 참 많아요. 네. 한강의 문학 뭐 노벨상 받았나요? 그거는 아니 그 상당히 그 얼굴 자체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노벨상 받았나요? 저는 50년 때 정도입니다. 네. 아주 좀 부정적인 얘기를 소재로서 쓰죠. 예. 그런 것을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양식을 읽으세요.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좋은 책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 사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세우며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이끈다. 네. 지혜로운 말이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세우고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말 잘 되겠죠, 그죠? 아멘. 예. 말 잘하는 것은 무슨 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본인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뱀은 많은 악조건을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면서 하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사려깊고 신령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신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을 훔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 우리가 지혜로 말함으로 우리 삶이 귀한 삶이 되고 승리한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이 축복되고 행복하고 놀라운 승리하는 이리때가 될걸는 세상 가운데서도 양의 약한 양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